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45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제 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새벽 우리 역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에스겔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함께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그래도 한국 경제는 나름대로 잘 대처해 가고 있다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경기가 형편없어지면서 아파트나 집을 건축한 것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업자들이 큰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아주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식 표현으로 소위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영끌족, 영끌족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뭐 죽어라 돈을 벌어도 뭐 싹 다 은행 이자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에 보니까 30, 40대 부부 중에 한 달 평균 500만 원 이상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어도 그 중에서 300 이상이 막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온 나라 안에 경제 형편이 참 많이 안 좋고 특히나 건축 경기는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건축이 중단되거나 아파트를 완공해 놓고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전국의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집이란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 짓는 것인데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다면 뭐 건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아파트건 빌라건 단독주택이건 좌우간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뭐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최근에 온 나라 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빌라왕 같은 그런 사기꾼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건 절대로 아니죠. 자, 근데 집을 짓는 이와 같은 목적, 기본적인 목적, 사람이 들어와 산다라는 이것은 사실 성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성전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어있는 성전,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임재하시지 않은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간다고 해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을 떠나신다면 그 성전은 비어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요.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이 다 완공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서 들여놓자 구름 곧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 가운데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요한계시록 15장 8절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게 건축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뭐 아무리 작고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 않을 때도, 떠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실 수 있는 겁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완연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임하시는 장면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로 4절, 2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 그 장면을 본 것을 기록한 거죠.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전에 성전을 떠나셨을 때, 성전 문지방 떠나셨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성전을 떠나셨던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온 것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도 목격을 했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에 특징이 있어요. 매우 느렸다는 겁니다. 천천히 떠나셨어요.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실 때 매우 느렸다, 천천히 매우 느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를 범하여 더럽혀진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당연하죠.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나 이거는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실 때 특징은 매우 느렸다고 했어요. 천천히. 근데 거기에 비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는요, 반대예요. 매우 신속한 장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문 2절로 4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주시는 이 장면, 이 묘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빠르고 신속하고 직선적.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뭐 느릿느릿 오는둥마는둥 뭐 이런 식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한 번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학자들은요, 이와 같은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 이 빠르고 신속하고 직선적인 이와 같은 묘사 표현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시게 된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참으로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 이 말인데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께 커다란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그곳에서 놀라운 언약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7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안뜰로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안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 뭐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 해도 뭘 해보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무언가를 해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돌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와 같은 언약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의 곁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의 평생 또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하리라.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신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명년의 공동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잘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며 우리 하나님께 커다란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영원히 이곳에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 바로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평생 동안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 곁에서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운 언약의 말씀 우리 심령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꼭 붙들고 평생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은총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